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경고가 되겠죠. 21장으로 본다면 에돔에 대한 경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나누면서 21장 마치고 22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먼저 이제 에돔에 대한 경고를 우리 2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여러분, 두마, 이 두마는 누구를 말할까요? 두마는 어둠에서 보면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에돔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에돔 하면 EDOM이거든요. 여기서 E를 빼버리면 도움이 되잖아요. 두마가 되는데 이는 아마도 고요함 또 이 언어 장애를 가진 뭐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냥 벙어리. 아마 이사야가 이런 의도를 갖고 두마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러니 세일은 또 뭔가 하는 거죠. 이 세일은 거칠고 털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에서는 첫 번째 세일로 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 그는 털이 많고 세일에서 살았다라고 했으니까요. 또 세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폭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은 확실하게 관련된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하시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침과 밤은 함께 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파멸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에돔 사람에게는 밤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3절, 14절 이런데 먼저 13절을 봐보세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여러분, 아라비아, 예, 충분히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다시 이것은 이중,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모음점을 바꾸어 보면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브닝, 그러니까 저녁을 의미한다고 보아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있어서 이 모음이 없는 자음의 그 언어가 있거든요. 이 구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라비아의 역사에 있어서 저녁을 상징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는 이스마엘과 사막의 비디움족의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로 본다면 아랍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결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다면 그가 범한 죄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4절로 15절을 볼까요? 테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하리니. 이 땅과 민족에 대한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녁이지만 하나님의 날은 저녁과 아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제 아침이 오고 있는 겁니다. 슬픔의 밤은 곧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실패, 죄, 그리고 어두움의 사람의 저녁은 곧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22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22장은 이상 계곡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셈나와 엘리야김의 역사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구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하듯이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는 바벨론 안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폭풍이 거룩한 도성 안에서 모든 노을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다고 보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그래서 4절, 8절, 뭐 9절, 10절이 의미하듯이 그 이상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본다면 Valley of Vision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표현은 이사의 역설적인 진술 중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곡은 슬픔이라든가 겸손, 죽음의 장소로서 상징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위험을 알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에서 예루살렘의 아시리아의 강탈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실천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잡힘에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지붕에서 떠나고 도망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4장이죠. 16절, 17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내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9절로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로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곡해도 하며. 히스기야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로 참고하시려면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가지는 도시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못 주위에 벽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모으는 것이죠. 누가 예언자의 마음의 적인가?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가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페르시아가 강할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적들이 아시리아로부터 마지막 적군까지 여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단지 공격을 하였으나 도시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서도 잡을 수 없고요. 먹을 것이 보이는데 먹을 수 없고 마실 것이 보이는데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던, 실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경고를 보셨고요. 셈나와 엘리야김의 사건으로부터 오는 개요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제위 시기에 예루살렘 기록의 역사적인 기록의 어떤 뭐랄까요? 이점에 비정상적인 삽입이 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나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반면에 엘리야김은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밀어낼 주님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샘나는 시스기야 밑에서 재정부장 주요 정치를 했던 그러한 아주 좀 신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시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분명하게 그는 자금을 유용해가지고 왕을 좀 어지럽게 한 어렵게 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조차 내었도다. 샘나는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무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죽으면서 낯선 영토에 묻히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역설적인 의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번 교훈들을 살펴보죠. 22장 19절입니다. 어떻게 샘나와 엘리야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샘나는 제가 보기에 적 그리스도의 뭐라 그럴까 좀 이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 22장 20절 21절 우리가 두 절의 성경을 또 보죠. 그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엘리야김은 샘나를 계승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샘나와 엘리야김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대입니다. 샘나는 적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엘리야김은 그리스도로 묘사가 됩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단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려 물건에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날에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대환란을 상징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샘나를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에 그들의 믿음을 두게 될 겁니다. 그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들은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률과 설교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의지의 표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장, 22장을 뒤로 하고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멸망에 대한 경고를 보게 되는데 두로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가지 경고가 나오게 되는데 23장에서 보는 이 두로에 대한 경고로 마지막 11번째 경고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겁니다. 각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원리가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계략을 살펴보면 첫째 바벨론은 거짓 종교와 우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우상은 물질 만족이 아닌가 싶어요.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블레셋은요. 배교자가 된 진정한 나름대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는 모든 것이 부인되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적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변절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위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몇몇은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사람일 수가 있고요. 또한 몇몇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이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주 그 안 좋은 그러한 새처럼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관찰만 하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게 네 번째로 이 경고를 받은 것 중에는 다마스커스가 있죠. 이 다마스커스는 타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가 근본적인 어떤 그 이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는 선교를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집트에 대한 나름대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밖에 머물도록 말하여졌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을 말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사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사치, 우리의 풍요로운 풍성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의를 반대하고 내 주관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에돔, 이 에돔은 정욕을 나타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로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는 전쟁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우리의 사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와 같은 사람, 또 하나는 비둘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열 번째로 이상의 계곡입니다. 이 이상의 계곡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정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몇몇은 정치 안에서 사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